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끔 한국에 다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 역시 좋던데요 이렇게 하시곤 해요. 아무래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비도 안 들고, 물론 이제 사교육비는 좀 들겠지만 그런 것도 안 들고, 의료 혜택 역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자녀들의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무상교육이 있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또 완벽하게 책임지는 무상의료가 주어지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한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더, 국가에서 엄청난 복지를 제공, 뭐 그 외에도 뭐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냥 단적인 예고, 거의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그래서 휘발유 값도 리터당 10원밖에 안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요즘 종종 뉴스에 올라오는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매장량하고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1998년 사회주의당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소위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것을 실험했어요. 21세기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건 약간 공산주의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다 이제 책임지고 배급해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 국가 자본주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국가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명칭도 있는데, 세계 최대의 석유를 생산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 오일머니,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사실은 이 경제를 막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경제를 계속 개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걸 이 돈을 가지고 이 정부에서 뭘 했냐면, 이 국민들의 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을 한 거예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한테 퍼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얻는 거예요. 표를. 국민들은 좋죠. 뭐 딱 국가에서 다 대준다니까 좋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식료품도 배급을 이제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한테는요 노트북까지 나눠줬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뭐 다 나눠주니까 뭐 국민들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최근 5년간 물가가 얼마큼 올랐냐면 100만%가 올랐대요. 물가가 100만%. 100%가 아니에요. 100만%가 올랐어요. 이것과 함께 최악의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고, 국민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약 3,400명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지금 탈출했어요. 지난 8월 1일 통합사회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가 실험했던 생산 모델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막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건 실험을 했는데 20년 동안 해보니까, 집권당이었거든요. 20년 동안 이 집권을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뭐 국민들은 좋으니까 계속 퍼줬죠. 근데 2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남미 최고의 이 부자에서 최악의 나라가 지금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이나 풍요함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풍요하고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살게 되면 눈이 멀어요. 귀가 다쳐요. 술을 조금만 마실 때는 괜찮은데, 뭐 저는 그렇게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래요. 술을 조금 마실 때는 괜찮겠지만 이 많이 마시게 마셔서 취하게 될 때 감각이 이게 마비가 되듯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젖어 살게 되면 이제 모든 어떤 감각들 또 영적 감각들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는데도요 그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젖어 살다 보면 오늘 보면 45절을 보세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되어서 70년 동안째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속히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노의 칼이 임하게 된 북쪽에서 이제 그 다른 바벨론의 적이 침략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당신 유대인이냐? 그럼 살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52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바벨론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벌하셔야죠. 죄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돌덩어리예요. 금속 조각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태우시고 벌하신다고 해서 그걸 다 부숴버리신다 그래도 그 우상들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들을 벌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리던 바벨론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믿었던 우상은 바로 그것 자체였던 거예요. 그 돈과 부와 권력과 영광 이거를 믿고 살았던 거죠. 바벨론 사람들 이걸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부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의지해요. 거기 젖어 살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뭐 TV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얼마만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그냥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와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영광과 풍요는 그날 주인이 바뀝니다.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에 두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 세계 최고의 문명과 환경 속에 젖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짧지 않아요. 거기에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 정착하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앞에서 롯의 부인이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는데 롯은 그냥 계속 그냥 떠났어요. 그 부인이 따라오고 딸들 따라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앞에서 롯의 부인이 머뭇거리고 결국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 큰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으면 그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었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이 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삶이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인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모든 환경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환경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머무는 곳에 머무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